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에 발부했던 올해 다보스 포럼 초청을 철회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포럼 조직위원회는 13일 성명에서 북한이 포럼에 참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지난 가을 초청장을 보냈고 북한 측이 이를 수용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 대표도 곧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발부한 초청장을 취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직위는 만일 북한이 책임과 열의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면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자민당의 고무라 마사이코 부총재는 10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대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결의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미 해군 10명이 13일 풀려났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여군 한 명이 포함된 해군 10명이 이란에 구금돼 있는 동안 위해를 당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12일 소형 경비정 두 척에 탑승한 채 쿠웨이트와 바레인 사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던 중 교신이 끊겼습니다. 해군은 이번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 해군 장병들이 무사히 풀려나 기쁘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준 존 케리 국무장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케리 장관도 이란 측에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건은 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군은 미국이 영해 침범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에 따라 미 해군들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미국에 군사용 기지로 사용될 수 있는 8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5개는 군용 활주로이고 2개는 해군용 기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글 훈련용 캠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대법원은 12일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맺은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필리핀의 병력을 장기간 배치할 수 있게 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이 남중국해 상공에서 시험비행을 실시하면서 이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민간 항공기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트남 외무부는 13일 중국 대사관 측이 베트남 외무부에 시험비행 계획을 알렸다 해도 정작 민간항공청에는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는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중국 외교부는 베트남 측에 지난달 28일 시험비행 계획을 사전 통보했으며 이는 관영 항공활동인 만큼 국제법의 규제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외무부는 그러나 이번 시험비행이 베트남 영공을 명백히 침범한 것인 만큼 중국 측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다수의 저명 변호사들을 국가전복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정부 비판과 관련 활동에 대한 단속의 일환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연행됐던 변호사 130명에 포함됐던 인사들로 당시 지방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항의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체포된 변호사들을 혼란을 유발한 범죄 조직원들로 지칭했습니다. 체포된 인권 변호사 왕이의 변호인은 왕이의 모친이 이번 주 당국으로부터 국가전복 혐의로 공식 체포 통지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실천될 것을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제재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내용을 서울에서 박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 한국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해 국가 방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력 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의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감안할 때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지만 미한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 추가로 전개하고 확장 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위해 유엔 안보리 차원뿐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두 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 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가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히고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은 진실의 힘이라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국 내에서 제기되는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재 한국이 미한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있으므로 한반도 남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양자, 다자적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북핵 문제의 성격이 변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벌써 네 번째인데다 북한이 이번 실험을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 때문에 담화에서 북한 압박에 여전히 미온적인 중국을 향해 행동으로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양자 차원이든 다자 차원이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북한과 정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 한국 내 일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에 공을 들였는데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정상 간 전화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양국의 대북 공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행동을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인 광운대 신상진 교수입니다.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고 또 이 포괄적인 그런 이제 이 북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또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중국에게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조치로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규정하면서 당분간 지속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52의 최근 한반도 상공 전개에 대해서도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까지 언급해 미한동맹에 기초한 군사적 압박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때마다 포함됐던 한반도 통일이나 남북 대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당분간 고강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차원에서 그동안 언급을 삼가하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이례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원장인 전현준 박사입니다.
그동안의 청와대는 사드 배치 문제 자체에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든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걸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앞으로 상황이 엄혹해지면은 사드 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객원 연구위원인 차두현 박사는 박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사드 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어제 서울에서 만나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 나라는 북한이 핵실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제재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응해 과거와는 차별화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13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황 본부장은 회동 직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미한일 3국이 과거와는 다른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압박 외교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황 본부장은 강조했습니다.
과거와는 차별화된 압박 외교를 통하여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러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본부장은 중국의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선 중국 측 입장이 미한일 3국과 같을 순 없지만 중국이 그간 북한 핵 개발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만큼 충분히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 three countries, US, Japan, and South Korea agree that there needs to be a meaningful.
성 김 특별대표도 북한 핵실험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새롭고 의미 있는 대북 제재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3일 회동을 마친 황 본부장은 14일 베이징에서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의 핵실험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한일 수석대표 간 논의 내용을 전달받고 중국 측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본부장은 또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과 오는 19일 모스크바에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오는 16일 도쿄에선 제2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립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해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외교차관협의회를 계기로 미한, 한일 간 외교차관 양자회담 개최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과정에서 러시아 측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깊은 우려가 표명됐으며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긴장을 부채질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돼야 하는 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도 어제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과 임 차관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엄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이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은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418, the nays are 2.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an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on the table.
12일 표결에서 찬성 418표 대 반대 2표로 법안이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뒤 1년 가까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었습니다.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은 북한의 현금 유입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게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위조 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세탁 우려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한편 상원도 초당적으로 북한 제재 법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지난 7월 대북 제재법을 발의한 데 이어 10월에 대선 후보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또다시 대북 제재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법안이 외교위원회를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곧이어 상원 전체 회의 처리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정부 당국자들을 불러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비공개 청문회를 연 뒤 기자들에게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민주공화 양당이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면서 법안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을 많이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코커 위원장과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메넨데스 의원은 역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가드너 의원과 법안을 병합하는 작업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며 초당적인 법안을 만들어 외교위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 제재에 관여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12일 미국이 북한에 BDA 방식의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a BDA type action would be effective, but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이 BDA 사건을 통해 일종의 학습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BDA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명의로 은행 거래를 트고 계좌를 분산하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고 제재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의 BDA식 제재를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은행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과 혹시 북한 계좌가 적발될 경우 결과적으로는 평양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think it would be more in line of reminding banks.
이 때문에 뉴콤 전 자문관은 BDA식 제재를 다른 여러 제재와 함께 종합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05년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자문관도 이날 VOA에 BDA는 당시 북한에 가해진 여러 제재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DA 같은 소규모 은행에 가해진 작은 제재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당시 여러 나라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했던 제재 분위기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have put together an initiative with multiple partners, you know, in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you know, dozens of foreign partners.
미 정부 내 유관 부처들이 다른 나라는 물론 UN과 협력해 북한의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금융 기관과 무역 회사 등에 전방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애셔 전 자문관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불법 행위와 연루된 북한 계좌를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진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DA 제재는 지난 2005년 미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위조 달러 유통은 물론 각종 불법 자금을 이 은행을 통해 거래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받은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이 즉각 북한의 계좌를 동결했고 주변 은행들마저 북한과의 거래를 연쇄적으로 끊으면서 북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네, 지금까지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북 제재와 대화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도에 이현철 기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납치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2일 보도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질의를 받는 중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에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결의에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시키고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협상의 문은 계속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베 총리는 대화와 압력을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치와 핵, 미사일 등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일본이 취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현재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관련 국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NHK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0%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81%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불안하게 느낀다고 답했고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현지의 외국 공간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 당국에 직접 확산 금지 원칙을 전달해왔다며 북한의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의 어거스트 보그 1등 서기관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실험은 국제 비확산과 군축 노력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실험은 스웨덴 등이 강력히 지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인 만큼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북한 당국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그 서기관은 현재 평양에서는 핵실험을 자축하는 대회가 열리는 등 주민들의 지지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그 서기관은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씨의 북한 억류와 영사 접근 여부를 묻는 질문에 관련 보도를 알고 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대사관은 평양에서 미국, 캐나다, 호주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하면서 이들 나라의 영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국민들 절반 이상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 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 대다수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 리포트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가 북한의 추가 핵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군사행동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20%에 그쳤고 나머지 23%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12%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도 30%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북한을 미국의 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북한의 핵실험 당일인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네, VOA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군이 한국 수도권 지역에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전단에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비난과 함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13일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대남 전단을 한국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3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북한군 전단이 발견됐다면서 12일 오후와 13일 새벽 북한군이 남측으로 전단을 퍼뜨린 것이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도 서울과 경기도 의정부, 동두천, 파주, 양평 등에서 북한군 전단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정부에선 대남용 전단 약 3,300장이 발견됐으며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도 전단 천여 장이 풍선에 매달려 날아가다 떨어졌습니다. 한국군이 공개한 북한의 대남 전단은 가로 12cm, 세로 4.5cm 크기에 사진이나 그림 없이 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과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요구하는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전단이 여러 종류며 크기도 제각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임진각 북쪽 지역에서 북풍을 활용해 전단이든 비닐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지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대남 전단을 살포한 적이 있지만 한국 수도권 지역으로 대량의 전단을 날려보낸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뭔가 그 김정은이한테 대응한다는 건 보여줘야 되겠고 하니까 그걸 날렸단 말이죠. 어떤 그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데 아마 목적이 있고 자신들도 뭔가 대남 대응을 펴고 있다. 이런 건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봐야죠.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는 한편 북한군의 대남 전단 살포에 대응해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지난 2004년 6월 남북한이 선전활동 중단에 합의한 이후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합참은 13일 오후 2시 10분쯤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물체가 한국 서부전선 최전방 도라산 관측소 상공에 나타나 경고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이 물체가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으며 그 후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한국 측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한국군의 배치 상황과 움직임을 정찰하기 위해 정찰용 무인기를 띄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이 위협적인 도발을 할 경우 핵공격으로 보복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제1위원장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수소탄 시험 성공 핵과학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식에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자신들에 대한 제재에 나서는 등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견제와 내부 결속을 노린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출 시험 영상이 조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사출 시험이 북한 당국의 주장처럼 잠수함이 아니라 바지선에서 실시됐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가 12일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영상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미사일 사출 시험은 실패했고 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멜리사 헤넘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에 영상의 모든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많은 부분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First of all, that much of the footage was doctored, and second of all, that that was done to cover up the fact that the missile launched.
해남 연구원은 특히 로켓 자체가 화염에 휩싸이다 부서졌다며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8일 지난달에 실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이 성공했다며 뒤늦게 영상을 공개했었습니다.
우리 흉령 무력은 영원히 백성만을 떨쳐나갈 것입니다.
영상은 바닷속에서 미사일이 솟구쳐 오르다 불을 뿜으며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을 직접 분석한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의 캐서린 딜 연구원은 VOA에 미사일 사출 영상이 너무 빨라 정상적인 화면 속도로는 분간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Because the video was so fast, it's hard to see at the normal speed. But when we took it frame by frame.
하지만 영상을 구성하는 프레임들을 각각 나눠 속도를 느리게 보면 부서진 잔해들의 모습이 아주 명확히 보인다는 겁니다. 영상을 구성하는 프레임, 즉 화면은 1초당 수십 개의 정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딘 연구원은 북한이 여러 영상과 카메라 각도를 조작해 하나의 연속 화면처럼 보이도록 편집했다며 하지만 이는 영상 편집가들에겐 쉽고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해넘 선임연구원은 특히 미사일 발사 끝부분에 나온 영상은 북한이 지난 2014년 6월에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 발사 영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Scud video was used to show the end of the launch. That was done in June 2014. They just recycled that footage there.
북한 당국이 과거 영상을 짜깁기해서 마치 실제처럼 조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군 당국도 앞서 이 영상이 2014년에 발사한 스커드 미사일을 짜깁기했다며 사출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아직 수중 사출 시험 단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을 완료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사일 등 무기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성능을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자주 제기됐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5월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사출 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의 잠수함 발사 장면을 추가해서 영상을 조잡하게 짜깁기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위너필드 당시 미국 합참 부의장은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북한의 SLBM 개발 수준을 비디오 편집 수준과 비교해 관심을 끌기도 했었습니다.
Fortunately, they've not gotten as far as their clever video editors and spinmeisters would have us believe. They're many years away from developing this capability.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자신들의 능력을 믿게 하려는 영리한 비디오 편집자나 선전선동 전문가들의 능력만큼은 아직 진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되려면 여러 해가 걸릴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로켓 우주 분야 전문가는 북한 정권이 지난달에 실시한 SLBM 사출 실험이 잠수함이 아니라 바닷속 바지선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주연구단체인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12일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북한이 공개한 영상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탄 배와 미사일 발사 실험 장소의 거리가 불과 50에서 100m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란 지적입니다. 이는 물속 바지선일 경우 적합한 거리지만 잠수함이라면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란 설명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함 코앞에서 실험을 지켜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지난 11월 시험 발사 실패로 잠수함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설령 이를 고쳤다 하더라도
바지선을 통한 발사 체계의 재확인 작업 없이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잠수함 사출 시험을 할 리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링 연구원은 또 사출 실험 이틀 뒤인 지난 12월 23일 심포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판독 결과 실험 뒤 미사일 발사통을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에 필요한 크레인이 잠수함 옆이 아니라 바지선 옆에서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이 1차 실험 때와 달리 거의 위로 수직 상승했는데 이는 실패할 경우 10톤 무게의 미사일이 바로 잠수함 발사대로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링 연구원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바지선에서 발사 상태를 검증하지 않고 북한 당국이 값비싼 잠수함에서 이런 위험 실온 실험을 바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5월에도 미사일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잠수함이 아닌 물속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으로 분석했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이 북한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국이 조사 결과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전문가들을 대거 동원해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문가 500여 명을 동원해 주로 북한 접경 지역에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최소한 전문가 약 500여 명이 북한과 접경한 지린성과 랴오닝성, 그리고 북한과 가까운 헤이룽장과 산둥성, 또 수도 베이징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필요하면 한반도와 비교적 가까운 장쑤성과 상하이시에서도 방사능 수치를 측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처는 북한 핵실험 이후 방사능 낙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사 결과 현재까지 방사능 수치에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환경보호부 관계자를 인용한 중국 CCTV 보도입니다. 환경보호부가 37개 관측소와 이동 관측소 14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측정 요원들은 눈과 대기 그리고 토양의 표본을 채취해 방사능 수치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환경보호부는 방사능 수치 측정 결과를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동북지방을 괴롭히고 있는 스모그에 방사능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부인했습니다. 스모그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내뿜는 연기가 안개와 같이 된 상태를 말하며 건강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북한 핵실험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중국 특정 지역을 덮은 스모그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방사능 측정치 결과를 근거로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최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환경보호부 측은 북한 접경 지역의 방사능 낙진 상황을 계속 측정해 이 자료를 근거로 언제 방사능 수치 측정 작업을 끝낼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남북한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은찬입니다.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서울 중구의 한 강연장. 한반도 미래재단 주최로 정은찬 전 국무총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강연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의 구천서 회장에게 이번 강연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그 빈부의 격차 문제, 기업 간의 상생 문제를 주제로 한 동반성장, 그리고 또 남과 북의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법을 풀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정은찬 총리를 이렇게 초청하게 됐습니다.
정은찬 전 총리는 한국 경제의 동반 성장 그리고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는데요. 강연에서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발전하는 동반 성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동반 성장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해가 없는데 함께 나누자는 데 대해서는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있는 사람과 뺏어다가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모양이죠. 그러나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 룰은 조금 더 공정하게 바꾸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의 GDP가 100이고 50이 부자한테 분배되고 50이 가난한 사람한테 분배되었다고 친다면은 동반성장은 GDP를 예를 들자면 110으로 늘리되 지금까지의 분배 방법으로 하자면은 부자한테 55, 가난한 사람한테 55 가야 되겠으나 부자들은 밥 먹을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유까지 있으니 또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 이러지만 밥 먹을 것까지도 없으니 분배를 54:56 또는 53:57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운찬 전 총리는 또 동반성장형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중단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제도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동반성장이 통일의 필요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통일하면은 다 원하지만 무력 통일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평화통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평화통일을 하자면은 남쪽 주민 그리고 북쪽 주민이 찬성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독일 통일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서독 주민도 찬성, 동독 주민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남쪽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 뭐 북한 사람들이 보기에 남쪽에는 1류 국민, 2류 국민, 3류 국민이 있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쪽 사람들끼리도 그 우리가 통일되면 4류 국민, 5류 국민 안 될까? 이렇게 걱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에 찬성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남쪽에서의 동반 성장은 북쪽에서 찬성 투표를 얻게 하는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랜만에
강연 현장에 배치된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매달 열리는 강연을 통해 통일에 대해 많이 배운다는 대학생 참가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되게 좀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런 전문가들이 오셔서 통일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좀 뜻깊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반성장이라는 거를 처음 들었는데 이게 이제 통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게 앞으로 통일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한국에 온 지 5년 됐다는 중국인 참가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중국도 약간 역사적인 그런 영토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런 관심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중국에 계신 부모님은 항상 뭐 특히 연초에 뭐 또 북한 쪽에서도 뭐 약간 좀 시비 걸 때도 좀 많은데 중국에 계신 부모님도 약간 걱정이 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5년을 지내왔는데요. 이렇게 아주 큰 아주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왜냐면 그런 약간 그런 염두를 시작할 때 뭐 보통 통일준비위원회 쪽에서 먼저 나서서 먼저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도 되고
이 중국인 참가자는 특히 남북 통일에서 경제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강연을 듣고 동반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지금 남한하고 북한 경제적인 차이도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경제적인 건 먼저 뭐 우리 북한 그 뭐라고 그 인민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게 또 혼자서 발전하기보다 양쪽에 이렇게 같이 공동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겠으며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낮부터,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남포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하 3도. 개성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흐리고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3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1도. 원산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 구름 많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미터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이어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1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기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결의 논의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에 발부했던 올해 다보스 포럼 초청을 철회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에 있는 포럼 조직위원회는 13일 성명에서 북한이 포럼에 참석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 지난 가을 초청장을 보냈고 북한 측이 이를 수용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그러나 북한이 지난 6일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 대표도 곧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발부한 초청장을 취소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직위는 만일 북한이 책임과 열의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행동한다면 여전히 환영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에 억류됐던 미 해군 10명이 13일 풀려났다고 미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여군 1명이 포함된 해군 10명이 이란에 구금돼 있는 동안 위해를 당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해군은 12일 소형 경비정 두 척에 탑승한 채 쿠웨이트와 바레인 사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던 중 교신이 끊겼습니다. 해군은 이번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 해군 장병들이 무사히 풀려나 기쁘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해준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도 이란 측에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이번 사건은 외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군은 미국이 영해 침범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함에 따라 미 해군들을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다수의 저명 변호사들을 국가 전복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정부 비판과 관련 활동에 대한 단속의 일환입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연행됐던 변호사 130명에 포함됐던 인사들로 당시 지방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항의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체포된 변호사들을 혼란을 유발한 범죄 조직원들로 지칭했습니다. 체포된 인권 변호사 왕위의 변호인은 왕위의 모친이 이번 주 당국으로부터 국가전복 혐의로 공식 체포 통지서를 받았다며 왕위의 남편 역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미국의 군사용 기지로 사용될 수 있는 8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5개는 군용 활주로이고 2개는 해군용 기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정글 훈련용 캠프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필리핀 대법원은 12일 미국과 필리핀 정부가 맺은 방위협력 확대협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터키 경찰이 13일 이스탄불 술탄 아흐메트 광장에서 전날 자살폭탄 테러와 관련한 용의자 5명을 검거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관광객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한 테러와 관련해 4명을 더 체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은 아직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에프간 알라 터키 내무장관은 12일 밤 검거 작전에서 한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지만 용의자의 신분이나 범행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